네, 오늘 말씀을 교회 관련해서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땡땡땡이다 라고 이렇게 가로를 친다면 거기에 어떤 걸 넣겠습니까? 교회는 무엇 무엇 무엇이다. 제가 이 교회는 무엇 무엇 무엇이다 이거를 저희 진원들에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너희들은 교회를 뭐라고 생각하냐라고 물어보면서 교회는 무엇 무엇 무엇이다에 과연 뭘 넣겠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한 자매가 손을 버쩍 들더니만 교회는 양석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너는 나를 이단으로 만들려고 그러냐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이야기를 하고 집에 돌아가서 좀 생각을 해보니까 뭐또 딱히 틀린 말은 아니더라고요. 우리 각 사람이 교회이고 성전이기 때문에 교회가 누구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닌데 교회를 설명하기에 있어서는 충분하지 않다는 생각들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무엇이냐라고 어떻게 정의하냐라고 물으면 저는 교회는 하나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좀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을 좀 보면서 교회는 하나됨이다 예, 그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고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삶의 이야기로 적용되는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는 하나됨이다라는 이 주제를 좀 알기 전에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그 전체가 교회에 관련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시작했고 교회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고 그 교회가 가는 최종적 그림이 무엇인지에 대한 완전한 그림을 에베소서는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그 교회의 탄생과 목적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에베소서 1장 3절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그것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신령한 복에 대해서 조금 더 들여다보면 그 신령한 복은 어떠한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4절 내용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신령한 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존재, 흠이 없는 존재가 되길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3절을 보니까 좀 다른 표현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목적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그 충만하심,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또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에 승천하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 모든 순간 그리고 그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그 영화의 단계에 우리 인간이 다다르기를 원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우리를 어떤 존재로 만드시길 원하시냐면 예수님과 같은 존재로 만드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 은혜의 방편으로 준 것이 있는데 그 은혜의 방편으로 준 그것이 에베소서 1장 5절의 내용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는데 그것을 예정하셨다고 합니다. 태초로부터 예정하셨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복의 목적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5절을 보니까 그 은혜의 방편으로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다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들들이 되겠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그 단어는 뭐냐면 아들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게 하기 위해서 아들의 집단을 만드신 겁니다. 자녀들의 집단을 만드신 겁니다. 자녀들의 집단을 만들어서 너희가 그리스도의 온전한 형상을 닮아가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자녀들의 집단이 무엇입니까?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냥 믿는 사람이 오는 곳이 아닙니다. 그냥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주일 예배 한번 드리러 가야지, 그게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 자녀들의 모임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서 그리스도처럼 되는 것이 우리의 최종적 목표인 겁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 자리로 부르신 겁니다. 그 은혜의 자리로 부르신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얼마나 귀합니까? 단순히 그냥 주일에 예배만 드리고, 단순히 그냥 나는 예배 한번 드렸으니까 됐, 난 예수님 믿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에베소서는 그 모든 부분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오이코노모스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집니다. 하나님의 집과 관련된 어떠한 계획, 그 계획이 언제로부터 계획되었냐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냐면 창세 때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경륜은 나 한 사람의 구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땅에 교회를 탄생시키고 또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켜 나갈 그 계획입니다. 3장까지, 1장부터 3장까지 에베소서는 그러한 교회의 경륜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림들을 쭉 그려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4장부터는 그렇다면 너희가 그 교회를 어떻게 지켜나가야 되고 어떻게 삶의 양식을 삼아서 교회를 수호해야 되는지, 그리고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삶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4장부터 6장까지 쭉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4장 3절을 좀 보면요, 에베소서의 가장 중심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 같이 3절 9절을 한 목소리로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3절을 보니까 바울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교회의 본질이 드러나는데요, 제가 교회는 하나됨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되게 하신 것이라고 지칭하는 것이 뭡니까? 교회입니다. 바울은 교회를 너희가 힘써 지키라 이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라 너희가 지켜야 되는 것은 하나되게 하신 것이다, 그 하나되게 하신 것이 교회이다, 즉 하나되게 하신 그 자체가, 교회의 본질 자체가 하나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오늘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힘써 지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힘써 지키라. 이 힘써라는 단어가 분사로 쓰입니다. 그리고 이 문장은 명령문이에요. 이렇게 딱 보면 아,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러분 지키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되게 멀게 느껴집니다. 아, 그렇죠, 힘써 지켜야죠. 근데 오늘 이 본문의 내용들을 좀 깊이 있게 다뤄보면 완전히 다른 내용이 됩니다. 마커스 바르트라는 사람은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헬라어 동사의 기저에 있는 긴급성을 정확하게 번역하기는 도저히 불가능하다. 그것은 서두름과 열정뿐 아니라 전인의 온전한 노력을 의미한다. 거기에는 의지, 감정, 이성, 육체적 힘, 전체적 태도가 포함된다. 이걸 쉽게 이야기를 하면 너희가 꼭 교회를 지켜야 된다, 그걸 지금 당장 해야 되고 항상 반복적으로 해야 되고 항상 해야 되고 너희 평생을 바쳐서 교회를 지키는데 너희 인생을 사용해라,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평안이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냥 아주 이런 단순한 점잖은 구절이 아니라 너희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 교회다라는 그 절절한 마음이 이 구절 한가운데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됨은 교회의 본질입니다. 하나됨으로 교회를 지켜야 되는 것이고 하나됨이 깨어지면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니게 되는 거예요. 90년대생을 살고 있는 요즘 20대들에게 하나됨을 요청하는 건 참 쉽지 않습니다. 여러 집 모임들이나 저는 이제 청년 일부 사역들을 한 7년째 지금 삼일교회에서 계속하고 있는데요. 이 친구들에게 아, 우리는 하나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 되기 위해서 교회 중심적 삶을 살아내십시오. 그래서 더 포기하시고 시간을 내서 교회로 여러분 오셔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불편해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아주 극단적으로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무슨 교회가 전체주의입니까? 그러면 제가 뭐라고 답변을 할까요? 굉장히 당황하면서 미안하다, 전체주의는 아니다 이렇게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교회가 전체주의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교회는 전체주의는 아니지만 교회는 하나됨이 가장 우선되는 가치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있습니다. 적어도 성경 오늘 특별히 이 본문에서는 하나됨에 대한 강조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존 스토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의 하나됨은 우리 하나님의 하나됨에서 생겨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하나됨의 근거가 우리 가운데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모입시다, 재밌게 놀기 위해 모입시다 이게 아니라 우리 하나됨이라는 그 근거 자체가 우리 삼위 하나님과 교회의 관계에서 그 해답들을, 그 근거들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 되어야 됩니까? 주의 명령이죠. 근데 그 이전에 하나님과 교회의 관계에서 그 해답들을 우리는 찾아 나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봅시다. 4절 말씀인데요. 우리 4절 말씀을 좀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몸이 하나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몸은 그리스도의 몸을 의미하는데 이 몸에 대한 설명이 에베소서 2장 16절 말씀에 보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한 몸이 원래는 무슨 어떤 존재라고 합니까? 원수된 두 존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두 개는 같이 양립할 수 없는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독립되어 있는 원수된 물과 기름과 같은 그런 두 존재입니다. 그게 유대인과 이방인입니다. 유대인들은 본인만을 위한 구원이 따로 있다고 생각을 하죠. 할례를 통해서 유대인이 된다면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그 구원 안에 머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들의 생각입니다. 철저하게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있어요. 우리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이방인들을 배척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결코 이 구원의 반열에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한다는 것은 유대인의 입장에서 말도 되지 않는 거죠. 한 실례로 좀 바라보면 당시 성전의 구성된 모습을 바라보면 그걸 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전을 제일 높은 곳에 지성소가 있고요, 거길 싸고 있는 것이 성소입니다. 그 밖을 제사장의 뜰이라는 것이 있고요, 유대인의 남성들이 출입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여인들의 뜰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 또한 유대인 여성들만 출입할 수 있는 공간이에요. 그 유대인들만 출입할 수 있는 공간을 빙 둘러싸서 성벽 같은 내성들이 이렇게 쭉 둘러싸고 있는데 그 바깥쪽이 이방인 뜰입니다. 그 이방인들은 성소를 바라볼 수는 있지만 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거기에 성벽에 보면 어떤 글귀가 적혀져 있냐면 침입자는 처형된다, 외국인은 아무도 이 성소에 들어가면 안 된다,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은 기본적으로 함께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아니, 유대인의 입장에서 이방인들은 개취급했던 거죠. 결코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인 겁니다. 근데 오늘 성경 본문에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구원 공동체를 만드셨는데 이 구원 공동체는 한 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수된 자들, 그 원수된 이방인과 유대인 절대 합할 수 없는 그 존재들이 합해져 있는 한몸 공동체가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는 원수된 두 존재가 그리스도의 온전한 몸으로,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으로 한 몸된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주하시고 그것을 이끌어 가시고 거기에 생기를 불어 넣어 주시는 분이 오늘 본문에 있는 한 분이신 성령님입니다.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이 예배를 주관하시고 또 이 예배의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또 우리의 선교를 이끌어 가시고 이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시고 이 모든 것들이 누구의 은혜입니까? 성령님의 은혜인 거죠. 그래서 교회는 이 원수된 이 두 집합이 한 몸을 이룬 이 교회는 한 성령님의 지배를 받고 한 성령님의 내주하심을 받고 한 성령님이 끌어가시는 것들을 경험하는 공동체입니다. 믿으십니까? 그것이 첫 번째로 교회가 하나 되어야 되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4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한 소망이 있습니다. 또 여기서 역시 한이라는 하나라는 것들이 강조되고 있는데요. 5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도 한 분이고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한 소망이 있고요. 주도 한 분이시고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이 원수된 두 공동체의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 이 공동체는 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의 대상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죠.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유일한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유일한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례를 받고 이 공동체에 들어온 유일한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인 거예요. 교회는 이 원수된 두 공동체가 하나로 묶여있는 이 교회는 한 믿음의 대상을 가지고 한 소망을 가진 그런 하나의 공동체라는 것을 이 5절의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정리해보면 우리는 하나의 몸으로 부름을 받았죠. 이 몸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서로를 구분하지 않는 곳입니다. 너와 나를 나누지 않는 비교주의의 종말이 선언되는 그런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입니다. 이 공동체에 생기를 넣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 한 분이신데요. 성령님의 임재가 있는 이 한몸 공동체는 그리스도를 믿고 또한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소망하는 그런 소망의 공동체다라는 것이 여기까지의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갑니다. 뿐만 아니라 6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마지막으로 교회는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곳입니다. 우리가 사도들의 고백을 매 예배 때마다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사도신경인데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우리는 매번 이렇게 예배 때마다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이 천지를 만드시고 이 세계 가운데 질서를 부여하신 분인데 내가 이분을 믿습니다. 근데 이분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셔서 내가 이분을 아버지라고 고백합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입니다. 믿으십니까? 이분이 이제 우리의 어떤 존재가 되었냐면 아버지가 된 겁니다. 우리를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아까 서두에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를 자녀 삼으셨던 거예요. 우리 그 원수된 두 공동체가 한 몸을 이루었고요. 그 한 몸은 성령님의 내주하심을 경험하고 그 한 몸을 이루어 성령님의 내주하심을 경험하는 이 공동체는 한 소망과 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가족 공동체가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는 겁니다. 교회는 가족입니다. 저번 주에 담임 목사님께서 예배 시간에 교회의 아주 특징적인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가족 공동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회는 한 아버지를 둔, 한 영적 아버지를 둔 그리고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가족 공동체입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완전한 교회의 관계를 통해서 교회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한 가족 공동체는 당연히 하나됨을 이루어야 됩니다. 교회는 하나됨이 본질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하나됨은 우리 하나님의 하나되게 하심에서 생겨납니다. 믿으십니까? 교회 하나됨은 교회의 본질인 거죠. 이런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우리에게 요청하는 삶은 3절의 그 말씀인 거죠. 성령이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어떻게 하라고요? 지키라. 성령이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러면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이미 성령이 하나되게 하셨는데 그것이 어떻게 파괴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들을 던질 수 있죠. 우리는 뭘 지켜야 되는 거죠? 보존하는 겁니다. 교회는 절대 파괴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하나됨으로 우리는 참되고 그 영광스러운 실제의 교회를 세상 가운데 보여줘야 되는 거죠. 사실 교회가 욕먹는 이유가 뭡니까? 교회가 서로 분열하고 교회가 서로 반목하고 서로 교회가 다투고 싸울 때 세상은 교회를 손가락질합니다. 교회가 깨어질 때 하나됨을 유지하지 못할 때 교회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맛을 잃은 소금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런 교회를 가리켜 세상 사람들은 손가락질하는 겁니다. 교회의 본질은 마태복음 5장 1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우리는 결코 숨겨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드러나야 되고 하나됨으로 그 모습들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최후의 만찬을 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당부했던 말씀이 있는데요. 그 말씀이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이 다른 걸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기 위해서 뭐 전도를 했습니까? 그게 아니라 예수님의 명령은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라는 거예요. 너희가 서로 하나 되라라는 겁니다. 그 하나됨 그 자체만으로도 세상에 교회가 빛이 될 거다 이렇게 약속하신 겁니다. 교회는 하나 되어야 됩니다. 교회는 하나됨이 본질입니다. 그 하나됨을 잃어버릴 때 교회는 맛을 잃은 소금이 되어져 버리는 거죠. 우리는 교회의 하나됨을 깨뜨리는 것에 조심해야 됩니다.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 되는 것에 우리의 많은 부분들, 우리의 전적인 우리의 인생들을 걸어야 되는 거죠. 그걸 위해 내 어떤 부분들을 포기할 수 있는지를 우리는 고민해야 되는 겁니다. 4장 2절 말씀을 한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너희가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성품을 가져라라고 단호하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것이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이고 용납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용납. 이 다섯 가지의 공통적인 핵심이 뭘까요? 여러분, 겸손은 타인에게 종이 되는 자세고요. 온유는 강함이 있지만 그 강함을 자랑하지 않고 엎드리는 자세를 의미합니다. 오래 참음은 아주 긴 기다림을 의미하고요. 용납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는 겁니다. 사랑은 이 모든 다섯 가지를 포괄하는 내용인데요. 이 다섯 가지의 공통적인 특징이 딱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낮아짐이에요. 낮아짐입니다. 오늘 9절 말씀을 보니까 오늘 그 낮아짐의 원리가 본문의 말씀에도 등장을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이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그리스도의 이야기입니다. 하늘 보좌에 앉아계셨던 태초로부터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만물을 주관하셨던 그분이 피조물의 옷을 입고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가장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죽임을 당하십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의 사랑인 거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는데 하나님 그리스도의 온전한 낮아지심으로 주님께서 만들고자 하셨던 것이 뭐였냐면 교회였던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그 모본을 보이신 겁니다. 하나님의 낮아지심으로 그분의 새로운 백성인 교회를 만드신 거예요. 그게 바로 그분의 사랑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하나됨의 원칙에 낮아짐은 그 사랑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낮아져야 됩니다. 철저하게 낮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김영국 목사는 거꾸로 가는 나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높아져 있는 자가 가장 낮은 곳을 섬기는 것이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철저히 행동으로부터 그 마음까지 낮아지셨습니다. 그 모본을 보이시고 그것을 닮으라고, 그것을 너희가 따라하라고, 그것을 행하라고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인데 그것을 힘써 지키는 것에 우선되는 가치가 바로 우리의 낮아짐인 거죠. 마태복음 18장 1절을 보면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천국의 큰 자가 누구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한 아이를 세워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어떤 자라고요? 큰 자니라. 낮아지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교회의 하나됨을 보여줘야 되는, 보존해야 되는 책무와 의무와 권리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는 삶은 낮아지는 삶이에요. 낮아지는 삶. 우리의 성품이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을 실천하는 실제적 삶이 작은 일에 충성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7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문맥상 이 선물을 은사라고 봐도 절대 무방합니다. 은사라는 말이 이 본문에는 등장하고 있지 않지만 여러 성경의 어떤 문맥들을 살펴봤을 때 이 선물은 분명히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은사라는 단어가 카리스마타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이 어디로부터 나왔냐라고 오늘 7절에 보니까 은혜로부터 나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은혜는 카리스입니다. 카리스에서 우리의 은사인 카리스마가 나온 겁니다. 우리의 은사는 내가 노력해서 얻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주신 겁니까? 은혜로 준 겁니다. 강권적인 은혜로 준 거예요. 우리 가운데 내가 노력해서 이걸 내가 받았다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권적인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를 하나님께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11절에 보니까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라고 합니다. 각 사람의 은사의 분량에 맞게끔 하나님께서 그 은사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은사를 12절에 보니까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은사를 교회 공동체를 위해 사용하기를 하나님께서 요청하고 있습니다. 저번 주에 저희가 통영 선교를 다녀왔는데 저희 진에서 한 공동체를, 한 그 교회를 맡았습니다. 그 교회가 꽤 큰 사역들을 많이 하는 곳이었습니다. 우리 인원이 한 13명 남짓해서 걱정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어르신 사역도 해야 되고 어린이 사역도 해야 되는데 우리 지체들이 어린이 사역에 대한 경험들이 많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큰일 났습니다. 어떻게 하지? 라는 고민들이 들던 찰나에 불과 우리 교회 등록한 지 6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은 지체가 마침 유치원 선생님인 거예요. 기적과도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친구가 당당히 나서서 이거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아주 쿨하게 충성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됐을까요? 너무 행복하게 잘했습니다. 그 사역들을 잘해낸 것뿐만이 아니라 그 친구가 그 맡은 일을, 그 작은 일에 충성할 때에 그 공동체가 하나됨으로 선한 영향력들을 발휘하게 되더라고요. 3박 4일의 그 일정 동안 이후에 그 친구들에게 선교가 어땠냐라고 물으니까 너무 행복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 은사를 통해서 우리의 공동체를 세워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낮아짐의 첫 번째 원리는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겁니다. 그것이 어떤 일이든지 간에 우리 교회에서, 이 3일의 교회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자그마한 일이 있다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정말 보잘것없는 그 일이 있다면, 내 눈에 그것들이 보인다면 그것에 충성하는 겁니다. 그것이 낮아짐의 모본을 보이는 우리의 삶인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하나됨은 삼위 하나님과의 관계에 살폈듯이 가장 우선되는 가치입니다. 그리고 본질입니다. 교회는 하나됨이죠. 우리에게 요청되는 삶은 이것을 지키는 삶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낮아짐으로 그 본의 모습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너희도 이렇게 해라. 너희도 낮아져서 이 하나되는 공동체를 섬기고 하나되게 해라. 이렇게 우리 가운데 명령하셨습니다. 우리의 가장 낮은 자리에서 지금 나에게 그 주어진 일을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 그것이 낮아짐의 본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좀 찬양하고 좀 기도하고 결단했으면 좋겠는데요. 교회를 교회되게 우리를 사용해달라고 우리가 결단하고 충성하고 좀 하나님께 찬송하고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공동체의 교회는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되고 세상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런 고백을 해야 됩니다. 교회가 교회되게 하기 위해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그 교회를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충성하겠습니다. 나의 은사를 통해 내 맡은 자리에 묵묵히 주의 일을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결단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임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무게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사용하소서.
목소리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서 좀 기도합시다. 이 3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충성스럽게 주의 그 일들을 해나가는, 세상에서는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온전한 교회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그 모든 선교 사역이 정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데 이 교회가 사용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각자 개인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이 시간 우리 3일의 교회를 위해서 주님, 이 3일 교회를 주님께서 허락합니다.